이번 주 주제가 보배를 담은 뭐죠? 질그릇입니다. 어떤 분은 보배를 닮은으로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근데 질그릇은 원래 좀 이렇게 물론 흙으로 만들었겠지만 이미지가 매끈한 그릇이 아니에요. 예, 우리 포스트에 나와 있는 그릇은 너무 이쁘게 그려졌는데 그림이니까. 근데 원래 실물의 질그릇의 이미지는 굉장히 투박하고 모양새도 울퉁불퉁하고 그런 그릇입니다. 근데 그 그릇 안에 뭐가 담아졌어요? 보배가 담아졌습니다. 의미가 뭘까요? 우리 신앙인들의 깊은 오해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 예수 이 정도 세월 흘러오면서 믿었으면 이제 좀 질그릇이 좀 은그릇이 되고 은그릇이 조금 더 지나면 좀 금그릇으로 바뀌어지고 보배를 담았는데 이제 금그릇을 지나면 다이아가 박힌 그릇이 되고 이렇게 기독교 자체를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배를 담은 질그릇인데 주된 목적이 질그릇입니까? 보배입니까? 보배가 드러나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삶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보배가 온전히 드러나려면 질그릇이 어떻게 해야 보배가 드러날까요? 막 은으로 바뀌고 금으로 바뀌고 다이아 바뀌고 이래야 보배가 드러나는 걸까요? 우리 그런 식의 표현이 있죠. 네가 사회에서도 돈 잘 보고 잘 돼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또 좋은 대학 가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아류의 간증들이 한때 유행이었습니다. 아,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잘 되고 교회에서 집사직도 받더니 집도 사게 되고 뭐 이런 간증들이 유행처럼 번졌던 때가 있었어요. 그건 잘못된 거죠. 질그릇 안에 보배가 아니 보배만 드러나려면 그 질그릇이 계속 깨져나가야 됩니다. 자기 좌절과 자기 실패와 자기 절망을 통해서 그 질그릇이 흔적도 없이 깨져야 결국 그 안에 누구만 드러날까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일찍이 간파했던 예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가 넘어진 후에야 돌이킬 것이고 돌이킨 후에야 네 형제를 굳게 하리라. 기억나시죠? 네가 돌이킨 후에야 네 형제를 굳게 하리라. 이 돌이키다라는 말은 정확하게 가던 길에서 돌아오고 말 그대로 회개하고 그 뜻입니다. 훗날 그렇게 정말 자기 존재에 대해서 완전히 무너진 베드로를 향해서 디베리아 바닷가까지 찾아가신 예수님이 여러 가지를 묻지 않았어요. 베드로에게 딱 하나만 질문했어요. 너 아직도 나 사랑하니? 그럼요, 주님. 정말 아직도 나를 사랑하니? 그럼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 세 번을 거푸 뭐만 확인했죠? 사랑만 확인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예고를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젊을 때는 자기 힘이 충천하고 아직 손에 땀이 있을 때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의지와 열심과 그 혈기로 살았지만,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요.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것은 장차 이 베드로가 자기 존재에 대한 모든 것들이 무너진 후에 어떤 죽음으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오롯이 따르겠는가를 예고하는 내용이에요. 어제도 우리 교회 출신 어느 후배 목사님을 만났어요. 저녁에 이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저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지금 담임이 되어서 목회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세 마디인데 기억하고 있냐 그랬더니 지금도 기억하고 있대요. 어제 일처럼 기억하고 있대요. 첫째, 절대 인간적인 기특한 생각하지 마라. 이거 기억하고 있대요. 두 번째, 모든 걸 할 수 있을 때 조심해라. 할 수 있을 때 조심해라. 사탄도 예수님에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 시험을 제게 했다면 저는 시험이 안 돼요. 어차피 못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왜 시험이었다고요? 할 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가 위험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잘 될 때 조심해라. 잘 될 때 자기의 경험치가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잘 안 들어와요.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혼장담과 베드로의 배반 사이에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죽음을 향해 들어가고 계시는 장면이 계속 반복된다는 패턴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양쪽에 베드로의 혼장담과 얼마 가지 못해서 완전히 통곡하며 무너지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그 한복판에 주님의 십자가의 걸음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서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상한 게 그닥 제자들의 무너짐에 대해서 야단치거나 꾸짖는 장면이 그렇게 없어요. 그것은 그들의 실패와 그들의 배반이 대수롭지 않아서가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패, 우리의 그 배반을 이미 예고하셨댔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때가 되었다. 함께 가자. 스승은 죽음의 길로 걸어 들어가시고 제자들은 배반의 걸음으로 딴 길을 갑니다. 근데 끝까지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기억하고 찾아가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위대한 사도로 다시 부르셔서 사도행전이라는 새 지평을, 새 시대를 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부활한 후에 그 툭툭툭 무슨 의미인지조차 몰랐던 암호 같고 기호 같았던 말씀들이 하나씩 하나씩 성령의 역사를 통해 열어지면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그들도 죽음으로 함께 동역하는 모습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 장면을 조금 조밀하게 들여다보시면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우선 오늘 세 가지 흐름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죽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걸음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와 철저하게 밀착되어서 호흡 하나, 숨결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행보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이 처절한 공포와 위협과 겁박 앞에서도 조금도 미동하지 않고 걸음 하나, 호흡 하나마저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제자 무리들은 격하게 흔들리고 있어요. 이들의 그 걸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필연적인 현상이에요. 그 중심에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단단히 기초되어 있는 인생은 어떤 비바람과 폭풍우 속에서도 미동하지 않습니다. 깊이 소망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되는 거죠. 그 히브리 기자의 고백 아닙니까? 예수를 바라보라.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라. 시대가 뭐 AI 시대가 등장하고 뭐 주가가 폭락을 하고 온 세상이 뒤집어 엎어질 것 마냥 재난의 연속일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소망이신, 변할 수 없는 영원한 소망이신 누구에게 우리의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까?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의 변곡점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시간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만물의 경영의 주권이 그분 손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제일 일상에서 강력하게 제 의식을 붙들고 있는 말씀이 머리털까지도 세심바 되신 하나님이시다. 그 간단한 문예적 표현 속에는 철저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사정을 살피시고 우리의 슬픔과 연약함과 고독을 아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책상 앞에다 오늘 출근하시면 내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 그런 분이 계세요? 나를 낳은 어머니도 내 머리털 숫자 몰라요. 몇십 년을 같이 살아도 신랑, 자기 와이프 머리털 숫자 세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물론 문예적 표현이긴 하지만 그렇게 철저히 내 인생의 주도권을 그분이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근데 제자들이 그 말씀에 기초하지 않으니까 이 갑자기 밀어닥친 체포와 이 경랑의 시간 속에 급격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왜 미동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가 금방 드러나는데 14장 53절을 보세요. 53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했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물리적으로 야밤입니다. 근데 야밤에 지금 공회가 모였어요. 이 공회는 잘 아시는 것처럼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이 자체가 불법이에요. 공회는 밤에 소집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야심한 밤에 이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사형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것도 불법이에요. 사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하려면 재판을 유보해야 됩니다. 한 번 모여서 그 당일날 사형을 언도할 수가 없어요. 이게 유대법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다루자. 왜? 사람의 목숨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정을 하고 긴급히 밤에 불법의 시간에 불법의 과정을 통해서 모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보면 몇 절을 보시냐 하면 57절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자, 항상 완전한 거짓말은 밝히기가 쉬워요. 제일 어려운 거짓말이 반 거짓말입니다. 절반의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주제로 대화를 한 적이 있죠. 그런데 원문을 잘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띄워주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여기서부터 거짓말이 드러났죠. 예수님이 내가 헐겠다 그랬나요? 원문에 너희가 헐라. 근데 이 말귀를 영적으로 아둔하고 무지한 이 바리새인들이 못 알아먹었어요. 예수님은 내가 헐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재판석에서는 위증을 하죠. 사탄이 전혀 엉뚱한 것 가지고 성도들을 속이고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살짝 말을 바꿔요. 아담을 넘어뜨릴 때에도 사탄이 전혀 근거 없는 얘기로 치고 들어온 게 아니라 먹지도 말고 손대지도 말고 이런 비본질적인 수식어를 갖다가 붙입니다. 성경을 다시 보시면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건데 이들은 46년 동안 지어진 그 성전을 말씀하시는 줄 알고 못 알아들었어요. 그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영적인 것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으로 물리적인 성전밖에는 없었어요. 맞죠? 그런데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 성전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성전의 진짜 실제였던 참된 성전,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시대가 대체될 것이다. 이걸 사실상 이 선언 속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들의 위증 속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이 자체가 요한복음 2장과 비교해 보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 아닙니까? 거짓이죠. 자, 그러자 59절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 하시거늘.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계속되는 의도된 침묵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말 없음 속에도 예수님은 거대한 웅장한 메시지를 토해내고 계신 거예요. 역설이죠. 여러분 53장 7절 이사야서를 한번 띄워주실까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예수님의 침묵은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나의 이 길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오고 외쳐오던 내용이다. 침묵함으로 누구의 경영을 오히려 드러내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웅변적으로 드러내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침묵마저도 지금 성경대로 질서 있게 흐트러뜨리지 않고 겁박에 흔들리지 않고 이 경랑의 시간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확증한 하나님과의 동역에 대해서 꿋꿋하게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태도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에 매우 회복해야 될 태도이어야 하고 자세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뭐 조금 뉴스에 뭐 이상한 게 나오면 저 어떡하나. 그냥 그렇게 뉴스를 보지 마시고 가만히 보세요, 그냥. 예? 별일 일어나지 않아요. 예? 그거 연습하셔야 돼요. 뭐 어디에 큰일 났대. 이거 뭐 안 되면 저거 어떡하려고 그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만유의 주권자가 여러분들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현실이 되셔야 돼요. 돈이 현실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현실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말로라도 우리가 넘어져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언어로 얼마나 넘어집니까? 언어로 망했다 그러고 말로 다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서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모든 진상은 드러납니다. 믿으십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이 계획된 성경의 뜻을 이루려는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경영을 선언하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보십시다.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나라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자, 이 말씀도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이 예고와 예언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선언되었다. 자, 원문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다니엘서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이 내용은 왕의 즉위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관식은 놀랍게도 수모와 치욕과 고난과 조롱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십자가의 가시관을 쓰심으로써 만주의 주의 대관식이 이런 역설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마지막 대관식이 임박했다 그 뜻입니다.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63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근데 원래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이렇게 찢고 감정을 격하게 노출 안 하도록 돼 있어요. 지도자이기도 하고 대제사장이 더구나 옷을 찢고 막 성질내고 부르르 떨고 이렇게 안 하도록 돼 있어요. 원래 지도자는 제일 공동체에 보여야 할 필요 덕목이 뭔지 아십니까? 뭘 것 같아요? 안정감. 차분한 거예요. 고요할 수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이 막 난리가 난 것처럼 그래도 리더는 뭐가 리더냐? 그 상황 속에서 공동체를 안정시키고 고요하게 진정할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뭐한 사람이 더 난리를 친다고 지금 거짓 음모와 거짓 불법의 시간에 거짓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잡으려는 이들이 더 흥분해가지고, 세상이 그래요. 여기 지금 예수님을 걸긴 걸어야 되겠는데 자기네들끼리도 말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 틀리죠. 그러니까 증거를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우리나라 방송이나 인터넷 이런 걸 들여다보면 좋아요 누르라는 거 있죠? 그거 누르지 마세요. 그걸로 시대가 막 끌려다녀요. 예? 팩트가 중요한 게 요즘은.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좋아요가 몇 차례 눌러졌는가. 그 왜 누르세요 그거를? 예? 좋으면 그냥 마음속으로 좋아요 하지. 또 싫어요는 요즘 그 숫자 표시도 안 하게 됐더라고요. 둘 다 없애든지. 그러니까 이 시대가 은근히 그런 정서적으로 몰아가고 감정적으로 몰아가서 팩트를 완전히 오도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이 청중들의, 이 독자들의 시선을 삐뚤어지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 여론몰이들이 오늘 여기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 시대에서도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몰라요. 네 눈으로 그거 봤어? 그러면 아니 내가 본 건 아니고 누가 그러던데? 그런 말은 아예 예, 취급하지 마세요. 아, 자기가 확인도 안 하고 보지도 않는 얘기를 갖다가 왜 이렇게 뭐 퍼옮기고 다녀요? 그 자체가 그 신앙인의 질서도 아니고 태도도 아닙니다. 자기가 눈으로 확인한 것만, 확인했더라도 이것이 입 밖으로 나가기까지 세 번을 생각해야 돼요. 꼭 필요한 말인가? 해야 되는 말인가? 이 말을 통해서 누가 해가 되지는 않을까? 적어도 세 번을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이 자리에서 사형을 선언해버리고 맙니다. 몇 절을 보시냐 하면 64절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뭐 신성모독은 유대인들의 최고의 법이죠. 최고의 이 형이에요.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러니까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냐요. 이게 요즘 인터넷에서 하는 방식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자기 주관적인 방향이고 주관적인 생각이지. 자, 또 볼까요? 마지막 65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네, 여기 온갖 인격 모독의 린치 방법이 다 동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한복판에 지금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 이야기는 한 덩어리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7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의 여종의 지적에 극렬하게 거짓말을 하고 예수님을 배반하면서 72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못되요 기억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닭 소리 때문에 회개했다는 얼토당토한 얘기를 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닭이 그냥 운 거예요. 뭔 놈은 닭 회개를 닭 소리 때문에 해요. 예? 그건 만든 얘기지. 베드로의 회개의 본질은 누구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때 그냥 닭이 운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나 돌이키는 것도 내가 의지적으로 회개할 수 없고 의지적으로 돌이켜지지 않습니다. 해봤잖아요. 무엇이 그 회개를 가능하게 하죠? 주님의 끈질긴 사랑의 추적과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만이 나를 바꾸고 나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남은 고난주간 마지막까지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일지라도 주님 나를 끝까지 추적하셔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 주시고 내 인생이 언제나 약속과 언약의 기초에 걸어가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걱정하지 말 것은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들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감격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돌아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주님의 끈질긴 사랑 앞에 오늘도 설득되어 남은 시간을 주님과 깊이 호흡하고 동행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결심, 내 열심, 내 의지, 내 인내에 회개도 신앙도 기초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우리 삼일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는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1도 끝났다고 성경책 덮어놓은 지 여러 날 되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꿈틀거리고 내 심장을 붙드는 은혜를 감격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